예수님과 제자들은 결혼식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이 자리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미러보아 오늘 본문의 이 결혼의 이 혼주는 평소 예수님 가족과 매우 가깝고 또 친한 지인의 결혼식이 아니었나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결혼식이 지금 열리고 있는 곳이 가나라는 이 동네인데요.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서 북쪽으로 한 9마일 정도 떨어진,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니죠. 가까운 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또 이 결혼식에 함께 청함을 받았던 것이죠.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결혼식이라는 것은 동네 잔치나 다름이 없습니다. 뭐 요즘에도 한국에 가보면 뭐 예식장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만, 우리도 예전의 문화를 좀 살펴보면 집안에 뭐 큰 마당이 있는 집에서는 그 마당을 열어놓고 온 동네 사람들 초대해서 뭐 닭도 잡고 또 뭐 돼지도 잡고 그렇게 동네 잔치로 해서 결혼식을 했던 그런 풍경들이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도 농경사회다 보니까 평생 그 한 마을에 머물고 그 이웃 주민들도 말 그대로 이웃사촌이 돼서 누구 아들이 결혼하면, 누구 딸이 결혼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가서 함께 축하해주는 그런 문화가 이 당시에도 있었던 것이죠. 이때 혼주는 자기의 이 자녀의 이 결혼의 잔치에 찾아온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뭐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결혼식이 있고 그러면 뭐 얼마나 많은 음식을 막 준비하겠습니까?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마실 음료를 잘 준비해야 됐는데, 그것은 이 중동 지역의 이 물이 사실 좋지 않아서 석회질 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잘못 마시면은 이 신장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그냥 물을 마시기보다는 포도를 포도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마시는 것이 필수였고,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 결혼식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였습니다. 따라서 이 잔치 중에 손님을 접대할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매우 큰 결례였으며, 이것은 이 두고두고 회자될 만큼 가문의 어떤 수치와 같은 일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혼인잔치가 뭐 하루나 이틀 벌어진 것이 아니라 거의 한 일주일 가깝게 이 잔치가 계속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이 밤낮으로 이 잔치를 벌이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질 만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이 포도주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던 오늘 이 혼인잔치에서도 사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버린 거죠. 이 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혼주는 적잖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혼주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손님이 와서 지금 이 포도주가 모자른 것인지, 아니면 찾아온 손님들이 예상보다 많이 그걸 마셔서 이게 일찍 떨어진 것인지 우리가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그것은 지금 축제와 같은 이 잔치집 분위기가 조금 있으면 사람들의 지탄과 원성의 소리로 변화될 그런 불길한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죠. 뭐 오늘날처럼 대형마트가 있어서 뭐 차 타고 가서 30분 만에 뭐 음료를 추가로 사올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도 지금 아니거든요. 아마도 이 결혼식의 이 혼주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깊은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마리아가 나설 이유가 없었을 텐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이 마리아가 알게 되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많은 분들이 사실 성경을 읽다가 이 대목에서 좀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야,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나? 이거 결례가 아닌가? 우리나라 이 어법과 또 이 어감을 생각해 보면 자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나라는 사실 용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의 원어인 이 헬라어에서 이 여자여라고 이 불렀을 때 이것은 그의 어머니를 막 낮추어 부르거나 그의 어머니를 지금 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상대방을 공경하고 높이는 표현으로서 쌓였던 것이 여자여라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를 향하여 그러면 어머니라고는 이렇게 부르지 않았고 여자여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이 사역에 있어서 그것만큼은 아무리 마리아가 어머니라도 거기에 관여할 수 없는 아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영역이 있음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4절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때,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때, 바로 그 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한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자 마리아는 그 집에 있는 이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분이 시키는 일은 토다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대로 일단 해라. 네, 마침 그 집에 6절 보니까요 돌로 만든 이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이 항아리가 언제 쓰이는 거였어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항아리였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어떤 내용을 지키는 것보다도 이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면서 이스라엘의 율법 학사들 그리고 또 그 장로들이 정해놓은 이 유전인데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가서 뭐 물건을 사왔거나 사람들이 많은데 돌아오면 밥을 먹을 수 없고 반드시 이 몸에 물을 뿌려야 했어요. 이게 율법에 정해 있는 건 아닌데요. 이 율법을 사람들이 해석하면서 여기에 없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이 규칙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마치 이걸 안 지키면 성경을 어긴 것처럼 막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유대인들이 이것에 민감했는데 뭐 이 당시에 뭐 부엌이나 뭐 화장실에서 뭐 수도꼭지 튼다고 물 나오는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 씻을 물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집에다가 이렇게 항아리를 놔둬서 평상시에 물을 거기다 담아놓고 거기에 있는 그 물을 사용해서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손을 씻고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 항아리의 크기가 나와 있는데 총 6통이 있었고 여기 보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는 것은 물 세 동이 두세 동이를 담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우물에다가 이 두레박을 이렇게 내리면 그 두레박을 끌어올렸을 때 한 동이, 두 동이, 한 세 동이 정도 딱 차면 그 아구까지 딱 찰 수 있는 정도의 큰 항아리가 지금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7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영문도 알지 못하는 지금 이 하인들이지만 불평도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하죠. 7절을 보니까 이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요. 아구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이 아구는 말 그대로 이 가장자리까지 채운 거예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이야 우리들이 다 집에 가면 뭐 쉽게 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부엌에서도 막 물이 콸콸콸 나오고 화장실에도 언제든지 막 샤워할 때 막 넘치게 물을 쓰지만 이 시대는 정말 우물에 두레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물 두세 동이를 나를 수 있는 이 돌 항아리 여섯 개, 그걸 아구까지 채웠다고 했으니까 한 항아리당 세 동이를 적어도 담아야 꽉 찬다고 가정하면 우물에서 두레박을 줄로 내렸다가 그걸 또 올렸다가 하는 일을 적어도 한 15번에서 한 18번 정도는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15번, 18번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가뜩이나 이 중동이라는 이 도시에서 지금 이 결혼식이 새벽에 한 것이 아니거든요. 일찍 하진 않습니다. 어느 나라도 새벽 일찍 그렇게 결혼식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 문화상. 그리고 이 당시에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등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해가 지고 캄캄한 어두운 그 시간에 결혼식 한 것도 아니고요. 환한 대낮에 한 거예요. 한참 더울 때.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한참 더울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물가에 가서 그 이 두레박을 내려서 한 15번에서 18번 정도 그걸 반복해서 올렸고 그걸 또 집까지 옮겨와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개를 채우려고 했을 때 필요했던 물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예상해 보니까 최소한 70리터에서 115리터. 우리가 이 마트에서 파는 그 큰 음료수 한 병형이 1.5리터에서 한 2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소한 50개 정도 날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다 준비되어 있는 거 말고 본인들이 떠가지고. 그러니까 본문에 나왔을 때는 아구까지 채우니라고 간단하게 짧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인들은 정말 진땀을 뺐을 거예요. 헉헉거리면서 세상에 뭐 이런 일을 시키나 뭐 때문에 이러나.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런 불평들은 적혀 있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돌항아리 6개를 모두 가장자리까지 채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힘들게 그 물을 다 채웠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나 싶은데 예수님께서 또 하인들에게 말씀하세요. 8절 보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것을 퍼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그렇지만 이 혼주는 결혼식 당일날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손님들 맞이하는 거 하나만 해도 쉽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혼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가서 뭐 내 아들 결혼식이다, 내 딸 결혼식이다 하면 찾아온 손님들 가서 일일이 다 접대하는 거는 그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 혼주가 막 음식이나 이런 거 막 신경 쓸 겨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요즘에 이렇게 결혼식 가면 업체 선정해서 음식이나 음료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뭐 그런 업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연회를 이 관리하는 먹고 마시는 것을 관리하는 이 연회장을 한 사람 뽑아놓고 그에게 이걸 다 일임하고 혼주는 또 자기가 할 일들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연회장도 혼인잔치에 차질이 없도록 이 관리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한 거죠. 하인들은 지금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처음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이 사람이 지금 이 일을 왜 시키는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인들은 이번에도 불평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진땀 흘리면서 무더운 날 힘겹게 떠왔던 그 물을 한 컵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거죠.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 하인들이 힘들게 떠온 것은 무엇이었어요? 물이었어요. 맹물이었어요. 평상시 일반적으로 마시는 보통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연회장의 입에 닿는 순간, 그게 언제 바뀌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연회장에 갖다 줄 때 바뀌었는지, 아니면 이미 떠왔을 때 바뀌었을지, 뭐 연회장이 진짜 입에 닿을 때 바뀌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그들이 떠왔던 이 물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최고급 포도주로 변해 있었던 것이죠. 이 포도주를 맛본 이 연회장은 정말 두 눈이 휘둥그레지게 깜짝 놀랐어요. 야, 세상에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가 있다니. 너무나도 깜짝 놀란 이 연회장이 곧바로 신랑을 부릅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신랑.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살면서 연회장을 많이 해봐서 내가 결혼식을 여기저기 많이 가봤는데 내가 이런 집은 내가 처음 와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내가 처음 봤습니다. 본래 7일 동안 결혼식이 벌어지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항상 처음 첫날이랑 이튿날에는 최고급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이게 취기가 올라가고 이게 포도주인지 물인지 분별 못할 때쯤 되면 이제 좀 질 나쁜 포도주를 내오는 것이 항상 내가 항상 보았던 것인데 어떻게 된 게 이 집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마지막에 이렇게 내놓습니까? 야, 나 이런 집은 처음 봤습니다. 지금 이 연회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연회장은 사실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랐어요. 단지 이 맛을 보고서 기가 막히게 좋은 포도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나 이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물 떠온 사람들 누구죠? 연회장에 갖다 준 사람들 누구예요? 하인들은 아닌 거죠. 자,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신랑을 불러. 자, 연회장은 몰랐지만 누구는 알았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거 좀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회장은 진짜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랐어요. 근데 누구는 알았어요? 물 떠온 하인들. 예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했던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한낮에 이 그 뜨거운 이 태양빛을 맞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입이 좀 삐쭉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렇게 좋은 잔칫날에 왜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구나. 그래서 두레방 내렸다가 올리고 그 무거운 물 어깨에 치고 떠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던 그 물, 자신들이 분명 떠왔던 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물이 최고급 포도주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날 하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막 입이 막 이 우리 영어로 jaw drop이라고 그러죠. 막 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면 이 모습을 또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자신의 스승이 야,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야,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나. 이를 확신하게 되는 거죠.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요. 11절에요. 표적이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이게 요한복음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영어로 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기적인데 이 기적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인으로서의 기적, 그래서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려주시는 가장 첫 번째 표적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적은 누구의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얼굴도 몰라요. 성경은 이름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 그 하인들에 의해서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잘 알진 몰랐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연회장은 몰라도 그들은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단순히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돼요. 우리들도 물 떠온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또 그러한 삶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물 뜨는 일들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한다고 무엇이 뭐 큰 일들이 일어날까?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 뜨는 일만 하는 거예요. 채우는 일, 갖다 주는 일. 변화시키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렇게 한다고 이 사람이 예수 믿을까? 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의 영혼이 변화될까?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이 열릴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그대로 순종하다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 하인들이 보여주었던 이 즉각적인 순종처럼 우리가 머리로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는 그 기쁨, 아, 주님이 하셨군요. 아, 역시 주님이시군요.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의 표적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